핍박과 말세의 신앙에 힘겨워하는 주님의 성도들에게 결론적인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치 건전치 못한 이단 세력을 이기도록 신비한 생명과 경건에 속한 신앙의 성장을 격려하는 앞에서 1장 3절 이하에서 격려를 반복한 듯한 그런 감정을 갖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마지막 절인 18절은 1장 5절에서 7절을 다시 당부하는 것 같은 감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기정사실인데 그 복음의 절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구별된 성결의 삶을 지속적으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러한 신앙적 논리를 증거한 베드로는 자신 못지않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증거한 바울의 증거를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경계의 수위를 낮추지 않는 것은 이 주님의 재림을 증거하는 일들이 우리 사람의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들어있고 이성적으로나 감성적으로 옳지 못한 신앙의 자세로 이런 부분을 이해하려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억지로 풀다가 오히려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그런 경계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계를 미리 알았다면 영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지 않는 저들의 잘못된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처럼 가장 심각한 이단으로 가는 부류들이 다루는 문제가 자의적인 종말론의 해석인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보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기서도 강조되는 신앙적 자세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에 관한 바른 지식, 다르게 말하면 바른 복음에 의해서 신앙을 키워갈 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신앙을 사람 중심, 자연 중심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은 훼손되고 구원을 잃게 만드는 이단들의 가르침이나 권면을 어느 때나 경계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지금과 영원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말씀입니다만은 오늘 결론을 별도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는 14절입니다.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자세를 당부하고 있는 부분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보내셔서 구원을 이루게 하시려고 믿음을 주시고 역사와 공간과 시간 속의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신 최종의 영광이 바로 여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가장 친밀하면서도 간곡한 당부를 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앞에서 8절에서 봤죠? 하나님의 계명이나 당부는 바로 이 역사의 마지막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하시듯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앙의 사람들 역시 여기까지 순종과 믿음을 지키면 됩니다. 이 역사의 마지막까지 말이죠. 그러니까 쉽질 않은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14절의 첫 부분인데 바로 앞구절에서까지 복음의 완성으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온전한 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고 기대하는 성도들을 향한 권면임을 결론적으로 시작하는 표현이 먼저 그러므로인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나 또 사도들, 다른 사도들은 물론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나누고 있다는 데서 입에 붙은 말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바라본다고 하는 말이 기다린다, 또 기대한다, 찾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기다리고 있다면 너희가 이것을 기대하고 있다면, 너희가 이것을 찾고 있다면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오늘 나는 무엇을 바라고 기대하며 찾습니까? 또 무엇을 바라보고 삽니까? 여기에 너희가는 당연히 베드로 사도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고, 이것을 하는 것은 예수도에 다시 오셔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고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을 한 가지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정말 이것을 기다리는 사람이라야, 바라는 사람이라야 믿음의 사람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신앙한다는 사람들이 전혀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사라지고 없어질 이 땅의 것들을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이 더 많으니 믿음 생활이 바로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이유에서 세상과 구별되지 못함으로 성별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 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과거처럼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는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도의 피로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믿음의 사람이라면 예외가 없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는 성도라면 그냥 시간만을 흘리면서 소모하는 사람들이 아님을 권면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인데 그 오시는 주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하는 거죠. 언제나 가장 기초적인 신앙의 자세는 주 앞에서, 여기도 그렇죠? 즉 주님을 의식하는 삶이지만 여기에 쓰여진 주 앞에서는 단순히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만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이 땅에 다시 나타나실 주님 앞을 미래적으로도 생각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라면 마지막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오늘의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거죠. 주님 앞에 나타나는데 그 모습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입니다. 우리는 흔히 틀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든가 또 점이나 흠이 없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라고 쉽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 예수도의 피로 씻김을 받은 사람은 흰눈같이 양털같이 정결하게 씻김을 받은 사람들이므로 다시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이를 지켜가야 하는 겁니다. 구약성경의 제사에서도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레위기 22장 20절에 하셨습니다. 이러한 덕목은 교회 속의 지도자들에게도 요구됨을 보게 됩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책망할 것이 없고, 디도서 1장 7절이죠. 베드로 사도는 이미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해서 주님의 순결함을 증거했고 그를 따르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같은 삶을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그 영광의 처소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단속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점도 없고 흠도 없이인 거죠.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는데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 후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1장 2절에 축복한 바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방황하는 갈등에는 평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두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하나의 목표에 매진할 때 혼란 없는 평강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5절, 16절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의 신앙적인 논리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이 있다는 거지요. 이 예수도의 재림을 이해하는 것은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역사 속에 없었던 일이죠. 또 육신적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경건치 못한 종교를 빙자한 사람들은 이 어려운 문제를 쉬운 것처럼 자신들 나름대로 해석하고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이런 이유에서 이단자들의 전유물이 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이 신비와 은혜의 역사인 주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언제나 요한계시록 가지고 재림 가지고 이단자들이 큰소리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제자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했고 믿지 못했었습니다.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요한복음 16장 17절이죠. 이런 신령한 과제인 만큼 전체적인 성경과 복음의 계시에 무지하고 올바르지 못한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을 억지로 해석하려다가 오히려 멸망으로 가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의 이해는 생사가 달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바르게 이해함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을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이 아니라 오히려 멸망으로 가는 것은 앞에서도 말한 바 있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15절 첫 부분인데 앞에 4절에서 5절에서는 조롱하는 자들은 주님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비웃고 조롱했지만은 8절에서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면서 이 말씀을 적용하면 구원을 위해 참으시고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려주신다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수도 있을 것이지만은 그러하심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결국 멸망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15절 하반절인데 사실 바울 서신에서는 베드로를 칭찬하거나 천거한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는 안디옥에서 소신 없이 행동하는 베드로를 많은 사람 앞에서 면박하기까지 한 기록을 봅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바울과 자신의 신앙이 다르지 않음을 증거하면서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의 지혜대로 쓴 것이라고 증거를 하지요. 좀 더 깊은 영성이 필요한 주님의 재림을 말하면서 이런 깊은 신앙적 부분에서도 다르지 않다는 복음의 동역자임을 증거하는 데 베드로의 배려를 봅니다.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라는 말은 이 베드로의 서신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이미 바울의 서신들도 받아 읽은 사실을 전제로 하는 말이죠. 물론 바울도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개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고백한 바 있습니다. 개바 즉 베드로는 할례자들에게 자신은 이방인들에게 보냄을 받았다고 증거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형제라 했지만은 사랑받는 형제는 바울사도의 즐겨 쓰는 표현들입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이나 골로새서 4장 7절 9절, 빌레몬서 1장 16절대를 봅니다. 표현의 차이일 뿐이지 사랑하는 형제나 사랑받는 형제는 의미의 차이가 없습니다.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16절인데 바울이 예수도의 재림에 대하여 기록한 사실들을 말하면서 이런 글 역시 신앙이 바르지 못한 사람들이 자신이나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이나 다른 성경의 바탕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입장이나 유익을 위해서 억지로 해석하다가 진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멸망으로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이것은 물론 바울이 쓴 서신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앞에서 이미 바울을 분명히 거론한 바 있기 때문이죠. 이런 일에 관하여는 이 세상의 종말과 예수도의 다시 오심에 관한 말세적인 교훈에 대하여 가르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16절 중간인데,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나 예배에 관한 교훈이 아니라 말세에 나타날 일에 대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일 수 있고 이것이 바른 진리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이나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의 더 큰 문제는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한 것인데, 베드로 사도는 이미 성경을 대하는 자세에 대하여 경계를 준 바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1장 20절이었죠. 성경은 신비의 책이요 생명의 책이지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주님의 뜻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시험하던 마귀가 성경을 가지고 주님을 시험하는 것에서도 보는 내용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바울이 쓴 서신들을 구약 성경의 책들과 함께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봅니다. 물론 이것은 앞에서 베드로 후서 1장 20절을 인용했지만 다시 그 뒤에 21절에 보니까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하는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가르치고, 바울사도 역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하는 사실 증가한 바 있습니다. 근데 여기 억지로 풀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까 뒤틀리다, 왜곡하다, 곡해하다 그런 뜻인데, 성경은 다른 이 세상 사람들이 쓴 글들과는 달리 사실 악용되기 쉬운 책입니다. 물론 그 이유는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쓴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 땅에는 없는 하늘로부터 명령되어지고 주어진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는 성경의 악용은 반드시 멸망으로 갈 수 있음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17절에서 18절입니다. 이 세 번째 제목에서는 너희가 이 사실 미리 알았다면 이라는 우리의 책임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는 당부로 지금까지 말한 권면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두 미리 안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갖지 못한 그릇된 교사들의 유혹에 떨어질 것을 경계할 것과 오직 유일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욱 깊은 영적 지식에서 성장해 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영광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만 돌려드릴 것도 당부하지요. 이러한 마지막 당부가 중요한 것은 에덴에서부터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려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17절 첫 부분인데 베드로 사도의 사랑의 고백은 계속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아를 반복하는 것은 이 서신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귀하며 사랑하는가를 확인시켜서 저들로 하여금 절대로 어려움을 겪게 하려고 이런 권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임을 확신케 해서 더욱 호소력을 주고자 하는 그런 말로 그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의 호소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으니 앞에서도 우리는 미리 안다고 하는 것이 분명 특권임을 말한 바 있습니다. 미리 안 자들에게는 특권만이 아니라 책임도 주어지고 있는 거죠. 마치 자유가 그런 것처럼 그렇습니다. 자유는 특권이지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책임이 없는 자유는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있게 될 재앙이라면 아직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들도 이 재앙을 피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구약에서는 이것을 파수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의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에스겔서 33장 6절에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멸망당할 역사의 파수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분명히 망할 겁니다. 그게 파수꾼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좀 더 진지한 이야기가 다시 8절에 이어지는데 에스겔서 33장 8절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이게 언제나 죽는 것은 자기 죄로 죽는다고 말합니다. 죽는 사람들은 죄로 죽는 것이지 의인이 죽지는 않습니다. 우리 옆에서 죄인됨을 일깨워주지 않으므로 악인이 죽는다면 그 피를 우리에게서 찾겠다는 우리 사명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17절 하반절인데 지금까지 경계해온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떨어져 바른 믿음에서 미끄러질까 조심하라고 당부합니다. 무법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법을 갖지 못한 사람들, 즉 건전한 복음적 진리를 가지지 못한 왜곡된 신앙의 논리로 믿음의 사람들을 어지럽히는 일련의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신앙의 성패는 건전한 복음적 진리를 갖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못한가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역시 무법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추김에 따르는 사람들까지 멸망으로 이끄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18절 상반절인데 믿음의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은혜와 지식의 출처는 다른 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은혜라는 선물로 신령한 지식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통로를 통해서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앞에 오직을 붙인 것도 다른 경로나 출처가 없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물론 뒤에 나타나는 하나님께 영광도 예수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이미 베드로전서 4장 11절 하반절에서 이는 범사에 예수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라는 같은 가르침을 주신 바 있죠. 이 말씀과 오늘 이 뒷부분의 말씀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물론 바울에게서도 같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7절은 같은 가르침이죠. 여기 반드시 언급해야 할 한마디가 있습니다. 자라가라라는 겁니다. 자라가라. 이것은 어려운 말이 아니죠. 커가라. 우리말로 이런 말이지만 이게 현재 능동형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에. 이것은 계속되어야 되는 그런 시제입니다. 이 시제가 말하는 바는 은혜나 지식은 지속적으로 믿음을 키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예수로 통한 은혜와 지식을 지속적으로 누림으로 믿음에 장성하여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떨어지지 않는 데까지 성장해야 하는데 이것은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는 영원한 세계까지 지속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에서 믿음은 이만하면 됐다. 스스로 말이죠. 아, 그만하면 됐다. 자만이나 칭찬은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적어도 설 때까지는 말이죠. 영광의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18절 하반절인데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특별한 피조물인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지만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는 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사탄의 부추김으로 오히려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자신보다 못한 존재에게는 불가능하고 자신과 비교될 수 없는 초월된 존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것이 비록 땅에 있게 되는 스포츠부터 월드컵이라고 요즘 많이 시끄럽죠. 월드컵에 1위가 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영광을 받습니다. 모든 탁월한 기술이나 예술에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땅에서의 영광은 이 세상에서 그 영광스러운 존재가 생을 마감하는 데까지 뿐입니다. 그럼에도 시간으로 계산될 수 없고 이루신 구원이 사람의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는 존재이신 하나님께는 지금까지 하신 일에도 영광이 합당하지만 앞으로 영원 속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영원에서 순간으로 떨어진 사람을 다시 영원으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들 통한 구속의 사랑의 역사가 없으셨다면 우리들은 영원의 있음도 알지 못했을 겁니다. 확실히 몰랐을 거라는 거죠. 막연하게만 들었을 것이죠. 유한에서 무한으로 운명을 바꿔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지금도 미래도 영원에서도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것보다는 영광을 돌리고 지금 돌리는 영광이 마지막 주님 앞에 서서 돌리는 함께 영광을 돌리는 그 시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과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